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2014년도에 개봉해서 1,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역대 대한민국 관객 수 2위를 기록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올 1월에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70만 4,332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럴 경우 국제시장은 우리 국민의 27% 정도가 본 빅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교우님들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파독 광부, 월남전, 이산가족 찾기 등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의 카피 문구처럼 과거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우리들의 가장 평범한 아버지들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웃기도 했고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소년 가정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은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서, 특히 동생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며 애쓰며 살아온 덕수가 이제는 머리가 아닌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그리며 혼자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덕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서울 출신이라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복받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던 이유는 그 한마디 대사 속에 그동안 외롭지만 혼자 짊어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제가 20대에 참으로 사랑했던 책 속에서 읽었던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울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란 눈물을 참고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황금빛 저녁노을에 물들고 있는데 어느 해변가를 네 명의 가족이 달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 두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런 사진은 외국인들이 찍어야 멋있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던 저는 살며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 명의 가족이 바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모습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족은 위대합니다. 저는 저희 나이 서른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리스천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버전으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크리스천이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를 나타내는 그야말로 네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 장안에 가장 유명하다는 장명가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드리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저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지금껏 그 이름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이름으로 생을 마칠 것입니다. 아마도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체성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른이란 눈물을 참고 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가족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 불타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더불어 그에게 그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름 역시도 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따르면 그는 곧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의하면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 불타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자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지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베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도시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개 소시민으로 일상을 살던 그는 열국의 아버지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정체성은 그 이름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이름에 관해서 또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열왕기상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특히 왕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13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1장 26절로 솔로몬의 신하 느낫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14장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 역시도 열왕기상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치하에서 시인받는 유능한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이에 놀란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급히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왕국은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주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범한 죄들의 일부가 고발되고 있는데 그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여 마음이 움직일까 봐 그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곳의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7월 15일에 지켰던 장막절의 날짜도 남쪽에 비해 북쪽의 수확이 한 달 늦는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의 자의적 결정은 절기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는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통일왕국을 정치적 분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에서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한참 고조되어 가고 흥분의 도가니로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후련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제단에 대해 저주의 신탁을 퍼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이 유대에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날짜도 바꿨는데 다윗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쳐들면서 외칩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라고 손을 펼 때까지만 해도 왕의 위엄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 손이 마치 수분이 빠진 메마른 식물처럼 마비가 되고 오므라들지 않자 그의 당황함과 더불어 위신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위로 재가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자 그는 드디어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백성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대한 종교 행사가 엉망이 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인 마비가 된 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난 여로보암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을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앞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비야가 다음 주에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14장에서 너의 가문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키고 금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잡으라고 명령하는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신의 종을 어느 순간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기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울러 그의 손을 마비시키는 것도 그분의 말씀에 신실함을 증거하신 것이며 손을 회복시킨 것도 그분의 말씀에 신실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속의 인물은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히브리어로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샤와 여호와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가 지지하신다라는 신앙적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왕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을 남유다 왕국의 1대 왕으로 보았을 때 16대 왕에 해당하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6살 때 왕위에 올랐으며 16살에 그의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20살이 된 그는 죄로 더럽혔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착수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유월절을 회복시킨 인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요시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이고 당시에는 그의 존재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시아를 본문에 등장시키며 여로보암과 대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 사실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의 삐뚤어진 그릇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고 잘 섬기면서 남북 분열 이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지켰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아니면 떠나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에 그들이 말씀에 떠나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떠나 있지 않느냐 그 문제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해 순종의 길에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말씀과 함께 사시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하루 말씀 안 먹었다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소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 분과 말씀을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여로보암과 요시아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이 견제하려던 다윗 왕제의 후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고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그릇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로 묘사되는 치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 그는 영원히 기록되어 가르치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위대한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에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곧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부지파의 반역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피난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남유다의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같은 지역이었으며 남북이 분열되게 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편하게 좋은 감정으로 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에서 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 도착해서 여로보암이 직접 집전하고 있는 제사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는 밀려오는 중압감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함께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전개된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나쁜 의도로 자신의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남긴 채 다른 길을 통해 귀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이 선포 전에 해서는 안 될 한마디의 말을 하고 맙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뜻은 그럼 왕의 집을 다 주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심은 행여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는 분명히 상대에게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로보암은 갑자기 발생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바로 캐치하지 못했지만 노련할 대로 노련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본문 11절에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당시 늙은 선지자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델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전해주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전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건을 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가지 않겠다는 보고도 함께 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 해이함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성급히 유다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본문에서 상수리나무로 표시된 히브리어 하엘라는 정거사가 붙어서 보통 흔히 우리가 보는 상수리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만남의 장소에 있는 휴식의 장소에 있는 또한 다른 나무에 비해 훨씬 커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나무를 나타냅니다. 그런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되시면 제자들도 못 오게 하시면서 자신을 격리시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반대로 마치 자신을 좀 봐달라는 심사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자신이 감히 선포를 하고 그 선포한 대로 눈앞에서 시행이 바로 되고 왕이 마비된 자신의 손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금세 풀어지고 이스라엘 왕께서 상대적으로 미천해 보이는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줬는데 그때 보란 듯이 노를 하고 아마도 주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놀라움에 가까운 시선에 하나님의 사람의 어깨가 으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반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채 마치 유명이라도 된 듯 착각하며 나무 아래에 서성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이미 그가 죄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혐오의 장소인 베델에서 속히 떠나 유다로 돌아오라고 명하셨으며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먹었다면 단숨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해이질 대로 해이해진 그의 영적 상태에서 노련할 대로 노련한 늙은 선지자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집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음이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가족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특히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데 방치가 되면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자가 받는 벌이라고까지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24절에 의하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그 시체마저도 늙은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방치되어 버린 가장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던 밥을 계속 먹었고 마시던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준 나귀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로보암 왕 앞에서 왕의 재산 반을 준다 하더라도 왕의 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재산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한 마리에 그는 눈이 멀었고 받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길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는 참된 선지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레인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베델에 계속 거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종교 행사에 아들들을 대신 보내서 간접적이지만 우상 숭배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은 그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일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결코 희생까지 치르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그는 길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장사하여 자기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고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자기 입으로 증거하면서 그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음을 암시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었고 두 번째는 요시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님 가운데 여로보암처럼 시종일관 하나님과 등지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와 반대로 요시야처럼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교우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막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아름답게 사시려고 애쓰는 늙은 선지자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네 가지 삶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시야처럼 평생 하나님을 떠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그리고 늙은 선지자처럼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셨다면 죽는 날까지 그분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모두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김영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은 또한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톡이 됐던 라인이 됐던 제 이름 앞에 주운이라는 글자를 늘 적어놓습니다. 한자로 주인 주자의 구름 운자입니다. 예전에 홈페이지가 성행하지 않았을 때 제가 아는 후배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한마디 얘기를 좀 적어달라고 부탁이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간 저는 그 친구에게, 그 후배에게 어떤 말을 적어줄까 한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봤던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그 문장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해도 사이트들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이메일을 적고 또 비밀번호를 적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적으려고 하다가 문득 다른 이름을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제 마지막 이름이 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준으로 끝나는 뭔가를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은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주은은 왠지 여자 이름 같아서 준준준 하다가 주운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놓았습니다. 일주일가량이 흘렸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곳에 답글이 하나 걸려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이렇게 저에게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람 구름을 아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은이라는 아무 생각 없이 적어놓은 글자를 그 후배는 주는 주님의 주자에 운은 구름문자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바람이시고 저는 구름이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름인 선배를 아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는 그 이야기를 주님의 구름이라고 해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내 구름 될래? 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평소에 파란 하늘의 구름을 좋아했던 저였기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파란 하늘의 구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만 흘러가는데 너 내가 하자한 대로 하는 내 구름 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제 나름대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때로는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산 삶보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삶이 더 좋았고 더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제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영준입니다. 근데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바람이 부은 대로 흘러가는 그 구름, 그 구름으로 저는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찾고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과 요시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 죄를 지으며 사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야처럼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되 100%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늙은 선지자처럼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휘프레테스와 마르테스로 나머지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